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시사 돋보기. 냉철한 분석력으로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곽동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또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얘기는 이제 청와대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그 김기현 그 전 울산시장에 대한 그 경찰 수사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검찰 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이 죽음의 배경을 두고 정면 대립하고 있는데, 자, 곽동수 평론가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일단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했다. 이 말로,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내려가서 이 모든 것을 지휘해서 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들어왔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전 시장의 주변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하고는 별도로 울산에서는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별거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 40억 정도 되는 고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려 40억 원입니다. 네. 이걸 둘러싸고 원래는 그 불법 포획으로 잡은 고래는 압수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이 당시 검찰이 이거를 유야무야하게 돌려줬다. 증거품으로 되어 있는 걸. 근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전관이 껴있었다. 이걸 네. 보고 울산에서 전례 없이 경찰이 그러니까 황운하 지금 대전 경찰청장으로 되어 네. 있는 양반이 네. 검찰을 불러다 현직 검사를 소환하고 뭐 네. 한마디로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까지 없었던 진짜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이 경찰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게 청와대 측의 주장인데요. 네.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지금 현재 나와서 시끄러워졌던 것들 특감 반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네. 걱정이긴 하는데요. 이런 검경 갈등, 그러니까 고래고기, 40억 원짜리 고래고기를 둘러싼 검경 갈등 조사를 위해서 울산에 내려갔는데 네. 이 쪽 관련돼서 조사하던 양반을 다시 한번 오라고 그랬고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해서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다. 행정관과는 상관없고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살펴본다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얘기냐라고 나갈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참 많은데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거 아닌데 하고 설명하는데 과정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쪽이 첨예하게 부딪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은 이제 이번 사안이 청와대 사정기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아니냐. 자, 이렇게 볼 때 이게 별로 그렇게 쉽게 간과될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했거든요.
네.
자, 야권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 박지원 의원께서는 네. 그 통일과 관련돼서는 청구편을 많이 들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요즘 대치하고 있는 정당 국면에서 국회를 바라보면서 양쪽 모두 다 잘못했다고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이게 시작된 시점이 이미 1년이 넘은 사건을 지금 꺼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진짜 음모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든 지금 표창장 위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의 수사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네. 이 관련돼서 뭔가를 끄집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다 칼끝이 청와대를 향한 거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요.
네.
한편에서는 현 정부가 진짜 까도 양파처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망을 교묘하게 잘 피해가고 있는데 이번엔 제대로 잘 걸렸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네. 명확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뭐 김기현 시장 측은 뭐 도둑질에서 훔쳐간 시장 자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지금 현 시장 쪽은 참 무례하게 짜겠다 이런 상관이 있었고 그 당시에 울산의 선거 인식을 살펴보다 보면 표 차이가 무려 13% 났습니다.
네.
지방에서 13%면 사실 상당히 큰 거고 그때 뭐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시의원까지 다 바뀌었는데
네.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지금 현재 여당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 사건 하나 가지고 지나치게 폄훼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이번 또 자유한국당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단식 현장에서 돌아왔는데 첫 일성이 쇄신이었습니다.
네.
자, 그 쇄신 의지에 이제 35명의 당직자들이 사퇴로 또 화답을 했네요.
네. 그렇게 화답을 해가면서 불과 5시간 만에 네. 모든 사표가 수리되고 새로운 신임 사무총장이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신임 사무총장의 초선인 박완수 의원 그리고 전략기획부총장인 송원석 의원 같은 게 당직자로 전격 단행이 됐고요.
네.
이 초선을 집어넣으면서 이 창원 시절에 창원지검장을 지냈던 황교안 대표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신황 라인으로 모두 다 교체해놓은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초선 의원을 모두 앉혔다는 건 사실 사무총장이 초선보다 대선 3선까지도 맡았던 그런 쪽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지난번에 한성규 의원이 맡았었을 때 그
네.
안정감이나 이런 걸 했다면 초선이 과연 얼마나 나갈 것인지 이거는 결국 어떻게 봐도 이 지금 황교안 대표의 친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변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초재선 의원을 집어넣어서 변화와 쇄신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측근을 과감히 배제했다라는 것과는 다르게 친황 인사가 좀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수석 대변인의 지금 김명현 그 비서실장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 김명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대표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MBC 기자 출신인 박용찬 그 당협위원장이죠. 현직 의원도 아닌 분을 갖다 앉혔기 때문에 이런 면을 봤을 때 당을 좀 쇄신했다라기보다는 확실한 체제 구축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좀 많았던 김세현 의원의 여의도 연구원을 지금 바꿨거든요.
네.
성동교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를 예정했기 때문에
네.
이 여의도 연구원장 바꾸면서 여러 명 다 바꾸고 친형체를 구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새 확장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정당 내나 국회 내 중요 보직은 그래도 관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선 같으면 사실은 국회에서 길 안 잃고 다니면 다행이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네.
그 지역에서 싸워서 올라오긴 했지만 국회 내에서 전투는 또 다른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초선들은 이제 중선, 재선이나 삼선 의원들이 같이 식사도 잘 안 한다고 그러던데 소문에.
서로서로 다르게 돼 있는
네.
게 앞으로 계속 있을 사람인지 나갈 것인지
네.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왜냐하면 관심 분야도 다르고
네.
각 상임위에서 활동해야 될 것도 알기 때문에
네.
초선들은 그야말로 신입이죠.
네.
일 좀 할 만하면 임기가 끝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 안 남은 임기긴 하지만 지금 당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고 꼭 이겨야 되는 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인사포석,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죠.
네. 근데 또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도 이제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그 무차별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한 민생 법안까지 올스톱이 된 국회를 이제 비판하기도 했고요. 자
네.
이제 어느 당의 잘잘못을 다 떠나서 자 지금 그거로 대처하고 있는 이 전국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 말 그대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접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네.
지금 전례 없이 190여 개가 넘는 법안 전체를 골몰로 해서 필리버스터라고 있습니다.
네.
4년 전에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하나 놓고 이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 해서 하나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했었던 게 우리 국회에 기록된 필리버스터의 전부입니다.
네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일단 당장 뭐가 어떻게 됐건 고개 숙여서 사과하면서 민식이법을 포함한 아이들 관련된 교통안전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당의 차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네네.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그 엄마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 아이들 볼모로 삼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나간 상황에서는
네.
얼른 빠져서 민심을 얻어야 될 것이고요.
네.
오늘 0시 하필이면 또 예고됐던 대로 지금 공수처법이 부의가 됐습니다.
네.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있었을 때 그쪽에 대해서 사실 이쪽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깃장식으로 정해진 일정이긴 하지만 미룰 수도 있는데 오늘까지는 여야가 같이 대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그동안은 그래도 좀 조용히 있었던 쪽이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네.
뭐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번엔 좀 강경합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원래 꼿꼿하고 좀 뭐랄까 버럭하는 이미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동안은 조용히 조용히 대화를 하겠다. 황교안 대표 단식할 때도 찾아갔었는데 이제는
네.
국정 파트너가 아니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소리를 높이고 목소리가 높였었을 때 이거 관련돼서 황교안 대표가 새로 인선을 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좀 푸는 것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화답해가면서 초선으로 사무총장 맡기 힘들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강대강 대치한다면 여야 할 거 없이 모두 다 점수를 잃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 예산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헌법과 국회법이 명시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어제로서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자, 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올해로 이제 5년 연속 이 법정 처리 기한을 어긴 셈인데요. 자, 이 예산안 역시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로 그 멈춘 국회 현실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서 네. 통과를 시켜야 되는 기한, 그리고 이번 국회가 12월 10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1년 365일 국회가 열렸으면 좋겠는데, 국회가 임시회, 정기회 하면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을 짚어보지 않는다면, 야당 말대로라면 슈퍼 예산입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검토해보는 것만 해도 엄청날 텐데, 지금 이렇게 서로 맞대면서 내부를 보지 않습니다. 이 네. 가끔 국민들은 아이 그래도 뒤쪽에서 좀 살펴보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각자 안에서 쪽지 예산이 들어가기도 할 것이고 정식으로 빠져야 될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넣고 빼는 거에 따라서 엉뚱한 예산이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는 국정을 책임 있게 끌고 가야 되니까 이 나머지 야당들과 함께 손잡고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한국당에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가면서 제대로 할 때까지 투쟁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돼서는 5년뿐만 아니라 중간에 몇 년 빼놓고 날짜 맞춰서 통과된 게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필리버스터 때문에는 원래도 좀 시간을 못 지키던 쪽인데 이 한 가지 상징적인 게 얼마 전에 법사위 여상규 위원장이 법사위 열릴 때마다 지각한다고 아주 공개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거든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정확하게 딱딱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 국민적으로 여야 모두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뭔가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서 예산 문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딱 1년 단위의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뭐 2월 되면 뭐하고 3월 되면 뭐하고 5월 되면 뭐하고 딱딱딱
정해진
네. 1년 스케줄 이렇게 매번 어기는 쪽으로 똑같이 한다는 건 참 슬픈 일이고요.
그렇죠.
예, 말씀대로 이제 1년 내내 국회 열렸으면 좋겠는데 정기회 임시회 빼고 중간에 또 해외 시찰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꼭 예. 가라니 오죠. 여름에는.
예. 거기서 시설만 볼 게 아니라 거기 좀 정치적 시스템을 좀 공부해보면 좋을 텐데 예, 이 관광성
반복적으로 나가고 예. 있는 매년 혹은 매년 겨울이면 또 똑같습니다.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여름하고 겨울에 두 차례 꼭 휴가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외유 일정이 있고
있잖아요.
이 일정이 네. 달고 보면은 보고서를 따로 써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네.
한계가 명확한 쪽이기 때문에 이런 네. 쪽들은 좀 빨리 고쳐줘야죠.
예, 자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쟁점화되고 있는 것들이 다 이제 국회 정상화가 돼야 이제 풀릴 수 있다는 건데 자 어제 이제 최창렬 교수님은요 일단 이제 네.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은 좀 유의해 두고 일단 국회를 열어서 민식이법을 비롯한 이제 데이터 3법 등 시급한 법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 두 당이 특히 이제 제1야당과 이 여당 이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지금 계속 믿음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죠.
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원망들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원망이 그게 더 가깝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뭐 서로 저 소위 원수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 풀어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네.
그 노력을 하기보다는 서로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네.
홍익표 원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건 아이들 볼모로 했던 것과 옳지 않다라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치 않아가면서
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고 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랬던 게 아니고 이 실제로 다른 법들을 몰래 끼워 넣을까 봐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은 올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법을 부의해서 상정하지 않는다. 이런 요건만 지켜진다면 논의할 수 있다라는 식의 조건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조건 자체가 문제라는 쪽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언론 언급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상식적으로 애들 같으면은 서로 양보할 거 하고 쟁점만 남겨두고 쟁점 많아야 5개에서 10개입니다. 그것 빼고 180여 개는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렇게 통과시켜도 여느 국회보다 훨씬 더 적은 법안을 처리가 된 겁니다.
네.
갈 길이 멀긴 한데 뭐 저는 한동안 더 대치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정치 구력이 좀 높아서 앞에선 싸우고 뒤에선 좀 조율하던 예전 정치인들과는 좀 다릅니다.
예, 그 모습도 없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진짜 열심히 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예.
좀 뭔가 타협책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당이라도 나서야 되는데 이 바른미래당 그나마 좀 의석수가 많은 당인데 이 당도 지금 시끄럽다 보니까 풀어가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게 바른미래당은 이제 존재감만 자꾸 알리고 특별히 뭐 진전시키는 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도가 열심히 뭔가를 좀 흐름을 잡고 중심에서 나가면 이번 기회에 돋보일 수도 있을 텐데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 오신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불러야 되는지 전 원내대표를 불러야 되는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맹동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그 오신한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당권파 의원 4명을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그 징계했다는 게 당원권 정지라는 것 때문에
그러게요.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현재 원내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자리를 박탈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들이 모여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지돼야 되지만 당내 문제가 국회 상황에서 이럴 때 같이 터지게 됐다는 거 참여한 상황에서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이고요. 뭐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풀어가는 능력이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른 두 당사의 조율 능력 좀 부족할 텐데 일단은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어서 이걸 양당이 받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자리를 매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손학규 대표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오신호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으로서 나가기 전까지 수순이련이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300명이나 있으면서 원포인트 얘기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국민들은 참 창피하죠. 이런 거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 말이에요.
참. 자, 또 보니까 이제 변화와 혁신을 얘기한다는 소위 이제 이른바 변혁이 이제 빨리 신당 창당을 위한 중앙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또 집단 탈당하는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던데.
집단 탈당을 하게 되면 이건 아마도 선거법에서 지금 비례대표제를 집어넣게 되면 훨씬 더 의석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작은 당이 하나 더 생긴다 보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머물러 있다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뜻대로 지금 현행선거법이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변혁의 탈당은 선거법 통과의 또 다른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동수 시사평론가와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